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라.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재삼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무정한 사람이 되지 마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32장부터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뒤로 빠지고 엘리후가 등장합니다. 엘리후가 누군지 잘 모릅니다. 32장 2절에 보면 람족속 부스 사람 바라게르의 아들 엘리후라고 소개하는데 수수께끼 같은 인물이에요. 물론 엘리바스가 누군지 빌다스 누군지 소발이 누군지도 사실 우리가 잘 모르지만 이 엘리후도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상당히 길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2장부터 37장까지 엘리후의 말이 길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엘리후가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이 사람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엘리후는 양비론자 같아요. 양비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너도 틀리고 너도 문제가 많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엘리후의 말인즉 어제 32장 묵상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욥의 세 친구도 욥을 설복하는데 실패하고 욥 너도 이렇게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무능하기 때문에 욥의 세 친구도 문제가 많고 욥 너도 문제가 많다. 뭐 이런 식으로 평가하면서 이제 엘리후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양비론자가 되면 안 됩니다. 양비론자가 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양비론자가 될 수 없어요. 양비론자라는 것은 비판하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평가하고 비판하는 거죠. 양비론자는 상당히 객관적인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너도 이런 이런 문제가 있고 너도 저런 저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 타락한 세상을 평가하고 비판하며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평가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짊어지고 세상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온몸을 바쳐서 뛰어드신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평가하고 비판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뜻을 다해서 뭔가 부딪히고 그래서 뭔가 헤쳐나가고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정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도록 하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해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평가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아무런 희생도 하지 않고 아무런 헌신도 하지 않고 그저 평가하고 비판하고 말로 훈수를 두는 것처럼 그런 쓸모없는 일이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타락한 세상이거든요. 이 병이 든 세상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자칫 이 타락하고 병든 세상에서 늘 뭔가 순수하고 완벽한 것을 찾아가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순수한 이상주의자가 되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고 뭔가 이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늘 현실에 뿌리박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이 현실을 떠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의미 보다 작은 악이 보다 더 큰 악을 이길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더 좋아요. 작은 악이 괜찮다는 말이 아니라 보다 작은 악이 보다 큰 악을 이길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오히려 더 훨씬 현실적일 수 있다는 거. 너무 순수한 이상주의자가 되어가지고 나는 구정물에 절대로 발을 들이지 않겠다.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될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더 현실적인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갈등 상황에서 너도 틀리고 너도 문제가 많아 이런 식으로 평가하고 비판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보다 작은 악이 보다 더 큰 악을 이길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더 낫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더 작은 악이 그 다음 악을 또 이길 수 있도록 뭔가 이렇게 현실적으로 죄와 악에 대항해서 싸우면서 세상을 점점 아름답게 바꾸어가는 일에 헌신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현실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선의 승리, 이게 진리의 승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라도 뭔가 작은 일이라도 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평가하고 비판하는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늘 교회가 이렇쿵 저렇쿵 교회가 이래서 문제가 많고 저래서 문제가 많고 그거 별 의미 없는 말이고 정말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마음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눈물을 뿌려서 헌신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일입니다. 주일학교 교육이 이래서 문제고 뭐 그런 이야기하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고 정말 한 영혼이라도 끌어안고 아이들을 은혜 안에 세우기 위하여 애를 쓰는 것이 훨씬 더 필요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평가하고 비판하는 인생을 살려고 할 것이 아니고 적은 일이어도 짐을 짊어지려고 하는 삶을 사는 것이 더 바람직한 일입니다. 엘리우는 말을 많이 하는데 평가하고 비판하는 사람이에요. 바람직한 사람이 아닙니다. 평가하고 비판하는 엘리우가 오늘 본문을 보면 욥을 의롭지 못하다 그렇게 책망해요. 엘리우가 욥을 의롭지 못하다고 책망하는 이유는 욥이 말을 하는 거죠. 엘리우의 말을 쭉 읽으면서 엘리우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인용해서 하는 말인지 아니면 욥의 입장을 자기가 해석해서 하는 말인지 이거를 조금 잘 분별하면 좋은데 국어가 어려워요. 국어가. 그래서 이 욥기를 읽을 때 엘리우가 자기 말을 하는 건지 하나님을 언급해서 하는 말인지 욥의 입장을 자기가 다시 정리해서 하는 말인지 이거를 잘 이해하면 좋겠는데 아유 어쩌겠습니까? 제가 설교를 좀 더 잘해보겠습니다. 그냥 한번 잘 읽어보고 오시면 제가 설교를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엘리우의 말에서는 엘리오의 말이 있고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하는 말이 있고 요업의 입장을 정리해서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여하튼 엘리오는 지금 요업이 의롭지 못하다 그러면서 요업을 책망하는데, 왜냐하면 요업이 자기는 죄 지은 거 없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괴롭힌다, 뭐 이렇게 하나님을 비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보면 8절부터 11절을 보시면, 8절부터 11절, 8절은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거는 이제 엘리오가 자기가 네가 무슨 말하는지 다 들었다 하면서 욥을 책망하는 거예요. 9절, 10절, 11절은 욥의 말이, 욥의 입장을 엘리오가 정리한 거예요. 9절부터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9절부터 10절, 11절은 욥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고 엘리오가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 요 엘리오가 욥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니 욥, 너는 틀림없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보다 더 크신 분이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엘리오가 말하기를 자기가 욥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니까 욥은 의롭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욥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나는 죄가 없다, 죄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괴롭히는데, 괴롭히고 있다고 불평하는데, 그래서 엘리오가 욥의 말을 잘 들어보니까 욥, 너는 절대로 의롭지 못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12절에서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십니다 그 하는 거는, 엘리오가 이런 말을 할 때 엘리오가 의미하는 거는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어서 사람이 모르는 자기 잘못, 심지어 욥이 스스로 깨닫지 못한 죄라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래, 하나님은 욥 네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네가 무슨 악한 일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오의 주장을 잘 읽어보면 엘리오의 주장 자체가 사실 엘리오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엘리우나 욥의 세 친구가 별반 다르지 않아요. 욥의 세 친구도 욥 네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는 네가 죄를 지어서 그런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엘리우 역시 욥은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욥의 세 친구나 엘리우의 공통점이 있는데, 똑같이 이 사람들은 다 자기들이 하나님 편에서 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전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런데 욥의 세 친구든 엘리우든 자기가 하나님 편에서 말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편견, 자기 확신을 말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헤아리고 그분의 성품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늘 확인하는 것 중요하고,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혼동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더욱이 우리 시대에는 이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시대에 너무 많아요. 우리 시대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이 참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제가 예전에 어느 큰 교회,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큰 교회 목사님 설교집, 그분은 너무 큰 교회니까요, 1년 설교가 52편이 딱 책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분의 1년 설교 책으로 딱, 그래 책으로 나오는데 그 엄청 큰 교회 목사님이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 설교집을 한번 읽어보고 절대로 이렇게 설교하면 안 되겠다. 제가 그 1년 52주 설교를 했는데요, 여하튼 뭔가 희망을 주는 이야기가 많아요. 희망을 주는 이야기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 읽어보니까 죄에 대한 이야기도 없고 회개에 대한 이야기도 없고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도 없고 뭐 하나도 없어요. 다 소망 주는, 뭔가 위로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예수님 이야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1년 52주 설교인데. 근데 얼마나 큰 교회인지 몰라요. 우리가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이야기를 듣든지, 이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거 정말 하나님의 뜻이냐,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내는, 우리가 욥기를 길게 묵상하고 있는데,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저같이 욥기 설교하고 있어요. 죽겠대요. 욥기 설교. 저는 뭐 죽을 지경은 아닌데 설교 듣는 여러분이 죽을 지경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들으니까 진짜 쌈박하더라고요. 제가 박진모 목사님 욕기 설교할 줄 알았더니 엉뚱한 본문을 가지고 와서 현실과 이상 뭐 이렇게 하여튼 설교 저도 엄청 잘 들었는데 완전히 배신이었어요. 그런데 그 지난주 그런데 우리가 이 욕기 설교를 길게 지금 듣고 있는데 우리가 욕기를 계속 읽으면서 배워야 될 것이 하여튼 뭐 욕기뿐만 아니라 성경을 늘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들으면서 배워야 될 것이 우리가 늘 새로운 일들을 경험하고 새로운 말을 듣고 새로운 정보를 듣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늘 새로운 날이 펼쳐지는 거예요. 오늘은 지금까지 살아본 적이 없는 날이고 내일은 지금까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건들을 경험하겠죠. 늘 삶이 단조로운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늘 새날을 경험하고 새로운 일들에 부딪히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 인생의 나침반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삶의 방향을 어떻게 하나님께로 맞추어 갈 거냐 하는 것을 분별해내는 이런 지혜 배우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뭔가 새로운 지식, 새로운 정보 아니고 어떤 삶의 방향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맞추어 갈 거냐 하는 것 중요하거든요. 그러니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분별력이 중요합니다. 분별력이 중요합니다. 몇 주 전에 설교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정말 성경을 잘 연구하고 살피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성품인지 우리가 배워가고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몸에 체득해가는 이런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엘리후가요 자기가 마치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말하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4절 한번 보시겠어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말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말하는 것처럼 말을 해도 그게 진짜 하나님의 감동이냐? 이거는 중요한 일이겠죠.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러니 어떤 대단한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거를 다 믿을 수 있느냐? 아,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진정성을 가지고 말한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오늘 보면 3절, 3절 한번 보시겠어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아주 진실하게 말을 해요. 세상에는요, 의도적으로 남을 속이는 고약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순진하고 진짜 정직한 사람도 있거든요. 어려워요. 바울의 발자취가 있는데 지구가 4만 3천, 지구 한 바퀴를 돌리면 4만 3천 킬로인가 그렇다면서요. 그런데 바울의 여정을 쭉 따라 바울이 한 2만 4천 킬로미터쯤 걸었대요. 진짜 저는 버스를 타고 다녔는데요. 먼 길입니다. 정말 먼 길입니다. 엄청 피곤한 길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길을 쭉 걸으면서 마지막 여정이 로마예요. 로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죽었거든요. 그래서 로마에 갔더니 바티칸을 데리고 가더라고요. 바티칸 구경을 갔어요. 그래서 거기 바티칸에 가면 여튼 뭐 제가 왔다고 인사하러는 안 나옵니다. 프랜시스 교황이. 근데 교황이 사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 로마 바티칸의 그 프란시스 교황이요. 지금 교황이 얼마나 진실하고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몰라요. 얼마나 소박하고 얼마나 좀 존경할 만한 분인지 모른다고요. 두 교황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상당히 감동적이에요. 굳이 안 보셔도 돼요. 서로의 본보는 것이다. 그런데 여하튼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훌륭한 분이고 진실하신 분인데요.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훌륭한 분인데 그분이 말하는 가톨릭의 가르침이 정말 진리냐? 그거는 또 아닌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훌륭한 분인데 훌륭한 분이 하는 말이 다 참되고 진리냐? 그렇지 않아요. 진정성을 가지고 말을 한다고 해서 다 올바른 것이 아니에요. 또 오늘 본문 보시면 우리 어제 본문인데 엘리후가요 얼마나 담대하게 말하는지 몰라요. 어제 욥기의 32장 21절부터 22절이에요. 21절부터 22절. 어제 읽었던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라. 엘리후는요 양심에 자기 양심에 부끄러운 것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담대하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요. 누구 눈치 보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눈치 보지 않고 누구에게 뭐 이렇게 양심에 끌릴 것이 당당하게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진리냐? 그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제가 볼 때 요즘 대한민국에서 제일 당당하게 말하는 분은 정광훈 씨 같아요. 그분은 누구 눈치 안 보고 거침없이 말을 해요. 그런데요. 하나같이 거짓말이에요. 하나같이 믿을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당당하게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말한다고 해서 다 믿을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무슨 감동을 준다고 해서 또 다 믿을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오늘 보면 6절, 7절 한번 보시겠어요?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 즉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6절에 보시면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 즉 이거요 고대 근동에서는요 엄청 감동적인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고대 사회는요 사람이 평등한 사회가 아니었어요. 태어날 때의 신분의 차이가 있었어요. 옛날에 요즘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동등하다 그러면 뭐 그렇지 않아도 우리 사회도 상당한 정도로의 계급적 차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형식적으로는 다 평등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고대 사회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는 모든 사람이 흙으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다 동등하다. 이거는요 성경에서나 가르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자기 형상으로 지으셨다. 이거요 얼마나 혁명적인 이야기였는지 몰라요. 고대 사회에는 남자와 여자는요 존재의 가치가 달랐어요. 귀족과 자유로운 귀족과 노예들은 존재 가치가 달라요. 하나님 그러니까 신의 자녀, 신의 후손 이렇게 하면 왕들만 신의 후손이고 나머지는 다 어떤 그 신의 후손들의 소유물 정도로 생각하던 시대에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 동등하다. 모든 사람이 다 흙으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동등하다. 이거는요 얼마나 감동적이고 얼마나 혁명적인 말인지 몰라요. 감동적인 이야기, 뭔가 혁명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게 다 진짜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감동에 쉽게 속아 넘어가지 않는 것이죠. 몇 주 전에 대구에서 신천지가 집회를 했는데요. 자기들 말로는 하여튼 10만 명 이상이 모였대요. 그런데 하여튼 신천지 따라다니는 사람 많거든요. 신천지를 따라다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이 다 거짓말을 따라가는 것 같아요. 사실 거짓말을 따라가요. 이제 좀 나이가 많기 때문에 이만희 씨 이제 돌아가실 때가 가까워졌는데 이만희 씨 돌아가시면 죽으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안 죽는다고 믿거든요. 안 죽는다고. 물론 예전에는 신천지에서 죽으면 그 사람은 조금 이상한 사람 취급을 당했어요. 근데 벌써 신천지가 우리나라에 활동한 지 벌써 20년, 30년이 돼가기 때문에 처음에는 죽으면 제명, 죽으면 안 되거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안 죽는다고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안에서 계속 뭐 여하튼 자기들 안에 이제 교리가 바뀌고 가르침이 바뀌고 뭐 이렇게 하고 지금도 신천지 비판하는 분들은 그 안에는 이미 후계 체제가 만들어지고 있고 뭐 여하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여하튼 그분들은 여하튼 안 죽는다고 믿어요. 그런데 그런 허황된 이야기를 그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그 안에서요 감동을 경험한 거예요. 감동. 전주에 제가 들었던 어떤 교회는 진짜 열심히 있는 어떤 여종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아파가지고 병원에 수술을 하고 이제 집에 퇴원을 해서 온 거죠. 교회는 사람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제 신방 가요. 물론 코로나 이후에는 병원 신방 가기도 쉽지 않아서 요즘에 잘 그렇게도 못하는데 여튼 누가 아프면 신방을 가는 거죠. 제가 가서 기도 한번 하고 오고 아니면 구역에서 한번 찾아가고 그 교회는 대부분 그게 끝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교회를 열심히 하던 분인데 아파서 이제 병원에서 수술하고 이제 퇴원해 집에 왔어요. 그런데 몸이 건강하지는 못한 거예요. 교회에서는 병원에 입원했을 때 신방 한번 한 거 끝났어요. 아랫집에 사는 신천지는 매일 집에 와가지고 청소해주고 반찬 만들어주고 애들 돌봐주고 교회는 한번 신방하고 끝. 그런데 신천지는 매일 와서 도와주는. 그러니까 누가 더 좋겠어요? 그래서 그분 신천지 갔어요. 지금 돌아왔는지 모르겠어요. 엄청 중요한 분이, 그 제가 아는 그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분이었어요. 감동을 받은 거죠. 감동을. 교회 안에서도 그런 감동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서로 사랑으로 돌보고 좀 챙기면서. 물론 신천지가 그렇게 헌신적으로 돌보고 섬기는 거는 어떤 자기 필요가 있어서 뭐 그렇게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형태로든 사랑하고 돌보고 챙겨주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튼 중요한 거는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감동을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감동을 받을 때가 있는데 이 감동이 정말 참된 것인지,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균형 있게 잘 분별해 내는 것이 필요해요. 이 엘리후의 말이나 그 엘리후가 주장하는 것들을 들어보면 하나같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욥의 세 친구가 하는 말이나 엘리후가 하는 말이 이게 다 쓸모없는 말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욥기는 1장 2장에서부터 이 일이 어떻게부터 시작된 일인지를 설명하면서 시작하거든요. 그러니 욥의 세 친구가 하는 말이나 엘리후가 하는 말이 정당한 말이 아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지금 이거를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후가 욥을 책망하고 있지만, 엘리후가 욥을 책망하는데 이유가 뭐냐 하면, 오늘 보면 13절 한번 보시겠어요? 오늘 보면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엘리후가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너 같은 사람이 이렇게 불평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일이 응답해 주시겠느냐. 너는 지금 하나님이 너한테 침묵하고 계시고 네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네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지 않으신다고 그래 해가지고 너 하나님께 대해서 계속 불평하고 있는데, 너는 어떻게 하나님이 너 같은 사람에게 일일이 대답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엘리후는 하나님은 우리를 깨우쳐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깨닫지 못할 뿐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오늘 보면 14절부터 1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4절부터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심상에 졸며 깊이 잠들 때에 꿈이나 밤의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 두렵게 하시니, 엘리후는 사람이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아니면 밤에 잠을 못 자가지고 불면증 때문에 시달리거나 아니면 무슨 악몽을 꾸거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경고하시고 깨우치려고 하시는 거다. 그렇게 말을 해요. 아마 엘리후가 하는 이 말은 욥이 욥기 7장 13절 14절에서 욥기 7장 13절 14절 이거는 욥이 하는 말이에요. 욥은 밤에 잠을 잘 못 이룬 거죠. 불면증에 시달렸어요. 잠을 좀 푹 자고 싶었는데 아마 그렇게 하지 못한 것 같아요. 악몽을 꾼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비몽사몽 간에 막 자기가 얼마나 힘든 뭐 이런 경험을 토로한 적이 있거든요. 네가 밤에 잠을 못 자고 악몽을 꾸고 그리고 뭔가 비몽사몽 간에 도대체 인생이 이게 무슨 꼴이냐 뭐 그렇게 투덜대고 있을 때, 그거는 하나님이 너를 지금 경고하시고 너를 깨우치려고 하는 거다. 엘리후가 이렇게 주장해요. 그래요. 근데 엘리후는 밤에 꿈과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잠 못 이루는 욥을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깨우치려고 하시는데, 욥 너는 깨닫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욥을 책망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19절부터 22절 한번 보시겠어요? 욥기 33장 19절부터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누울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외라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욥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욥은 점점 여위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여위어가요. 살이 쭉 빠져요. 그래가지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요. 그리고 입맛을 다 잃었어요. 음식을 먹고 싶은 마음 자체가 사라져버린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점점 이제 죽음을 향해서 가까이 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요. 이런 비참한 처지에서 엘리후가 말하기를, 네가 진짜로 그렇게 입맛도 다 잃어버리고 뼈가 드러날 정도로 몸이 여위어가고 있는 그런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다면 너는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가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시시비비를 따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투덜대지 말고 나는 죄가 없는데 왜 이렇게 고통당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이렇게 불평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얕은 은혜 베풀어 달라고 너 주님 앞에 겸손하게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23절, 2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3절,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을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성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천사가 많아요. 일천 천사 중에 한 명이라는 것은 천사가 많은데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욥 너를 편들어 줄 수 있으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시지 않겠느냐. 일천 천사 중에 수많은 천사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너를 편들어 줄 수 있도록 너 좀 겸손해져야지. 나는 죄가 없다. 나는 문제가 없는데 이런 어려운 꼴을 당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말해서는 되겠느냐. 막 이렇게 욥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요보 엘리오의 말을 찬찬히 읽어보면 엘리오는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엘리오가 말하는 하나님은요, 어떻게 보면 고통당하는 요보를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여요. 12절과 1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12절과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에게 덕에 대해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엘리우는요,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래.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꼼짝달싹할 수 없는 거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서 투덜댈 수 있겠느냐. 하나님 앞에 절대로 논쟁하면 안 돼.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든지 하나님 앞에 꼼짝없이 무릎 꿇는 것이 더 바람직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진짜 논쟁할 수 없는 분이냐.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서 그냥 무릎 꿇고 맹종, 굴종 그냥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차렷하고 있어야 되는 거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예레미야 묵상했을 때 생각해 보세요. 예레미야는 선지자로 부르심 받아가지고 얼마나 고생 많이 합니까? 그런데 예레미야가 가만히 안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막 따지고 기도하고 도대체 이게 무슨 꼴입니까? 그렇게 투덜대는데 하나님이 그 예레미야의 투정을 다 받아주시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 우리가 예레미야 묵상하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시편에 보세요. 시편에 보면 하나님 앞에 갈등하고 회의하고 막 신음하고 탄식하고 온갖 탄식과 호소를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그런 시편들 많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이 타락한 세상을 살면서 이해가 안 되는 일들 많아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들 많아요. 그럴 때 우리 신음하고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호소하고 불평하고 할 때 하나님이 그거를 다 외면하시고 그냥 그거를 다 무시하시느냐.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 탄식을 들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56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요. 나의 유리함. 우리가 인생에서 방황할 때가 있어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방황하고 내가 탄식하고 신음할 때 하나님이 일일이 다 주목하고 계세요. 눈물병이라는 것이 있어요. 고대근동에는. 고대근동 사람들은요, 사람의 눈물은 너무 귀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높은 귀족들은요, 눈물병이 있어서 눈물을 흘릴 때마다 요 병에다 담았어요. 있어요. 진짜 있어요. 눈물병이라는 것이 있어요. 눈물 귀하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신음하면서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릴 때가 있는데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우리 눈물을 정말 귀하게 여겨가지고 한 방울도 허투루 여기지 않으시고 그거를 병에 다 담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음과 탄식을 허투루 여기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 일일이 계수하시고 주목하셔서 보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슬퍼하며 탄식하며 신음하는 우리를 따뜻한 가슴으로 안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너무 크신 분이어가지고 우리는 감히 그분과 논쟁할 수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면 차렷하고 무릎 꿇고 꼼짝달싹 없이 하나님께 굴복해야 되는 분이, 그런 식으로 두려움으로 모셔야 되는 분이 하나님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 15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우리는 하나님을 무서워하면서 두려움과 공포에 매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 은혜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될 뿐이라기보다 우리가 따뜻한 사랑 안에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의지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엘리후가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언급하는 장면이 나와요. 25절과 2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5절과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며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이거는 엘리후의 말이에요. 엘리후가 말하는 이 은혜는 욥이 정말 구하고 갈망하는 거예요. 욥이 이거를 위하여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런데 응답을 누리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엘리후가 말하는 거는 엘리후의 주장인즉 욥이 네가 지금 원하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네가 하나님 앞에 자꾸 불평하기 때문이다. 네가 하나님 앞에 투덜대고 있기 때문이다. 네가 회개를 안 해서 그런 거고 네가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거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자식이 아파서 고민하는 엄마가 있었어요. 자식이 아파서 고민하는 엄마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아무리 해도 치료가 안 되니까 기도 어떤 그러니까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는 분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그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는 분이 말하기를 자식이 병이 든 거는 부모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요, 그 아이가 죽었어요. 그 아이가 결국 죽었어요. 근데 부모가 믿음이 없어서 자식이 죽었느냐? 이거요. 얼마나 잔인한 말입니까? 이거 얼마나 잔인한 말입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가끔씩 잔인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는 고통이 많은데 그게 다 죄의 결과냐? 이거요, 힘든 일입니다. 죄 때문에 생기는 문제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요, 이거 우리가 병든 세상, 타락한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모가 믿음이 없어도 자식이 훌륭할 때가 있고 부모가 훌륭한 부모지만 자식이 믿음이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늘 이게 인과적으로 그게 다 연결이 되는 거냐? 그렇지 않을 때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인생에 대해서는 많은 경우에 잘 모른다. 우리가 잘 모른다.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원인을 잘 몰라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잘 몰라요. 다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 신음, 우리 눈물을 다 주목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그분의 자비, 그분의 신실하심에 대한 확신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외에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함부로. 그래서 네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얼마나 잔인한 말이고 그거 얼마나 무정한 말인지 몰라요.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엘리후는요, 무정한 사람이에요. 엘리후는 무정한 사람이에요. 엘리후가 말하는 하나님도 무정한 하나님이에요. 엘리후는 크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지만, 그래서 감히 그 앞에서 논쟁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다가갈 수도 없고 논쟁할 수도 없고 질문할 수도 없고 투덜댈 수도 없는 분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무정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신음, 우리 한숨, 우리 탄식을 다 주목하시고 들어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오늘 본문 27절부터 3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7절부터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실로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계속 깨우쳐가지고 뭔가 생명으로 이끌어내려고 하시는데 그 은혜를 경험하려고 하면 27절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27절에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이렇게 회개해야 28절부터 말하는 그 은혜를 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오의 말은요, 네가 정말 은혜를 누리고 싶고 네가 복을 경험하고 싶으면 너 회개해야 돼. 하나님 앞에 네 잘못을 고백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문제는 욥은 회개할 만한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욥은 지금 계속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죄가 없는데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신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엘리우는 네가 회개를 안 하고 네가 죄를 고백 안 하고 자꾸 너는 죄가 없는데 이런 고통을 당한다고 그렇게 불평하고 있으니 너는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야. 엘리우가 이렇게 말해요. 사실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요. 엘리우는 회개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조건으로 말해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회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이 아닙니다. 회개는 은혜의 열매입니다. 회개하면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는 것 자체가 은혜를 누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옛날 믿음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요. 구원의 서정이라는 거 있어. 구원의 서정이라는 거는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지를 논리적으로 정리. 이거는 논리적인 순서예요. 논리. 근데요, 이 말 잘 들어보세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데 논리적인 순서가 있어요. 이 논리적인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한번 읽어볼까요? 소명, 중생, 회심, 믿음, 칭의, 양자됨, 성화, 견인, 영화. 이것이요, 마치 보석의 단면이 반짝반짝반짝 하는 것처럼 우리가 경험하는 구원을 논리적으로 서술해 놓은 거예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소명. 이건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요. 그래서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는 것이요, 회심이고,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믿음입니다. 회개하고 삶이 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누리는 복이라는 거예요. 엘리우는 지금 회심을 제일 앞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믿음을 제일 앞에다 갖다 놓은 거죠. 네가 회개하고 네가 무릎 꿇어야 이런 복을 누리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세요. 내가 먼저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직 죄인되었을 때, 아직 원수되었을 때, 아직 경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다고요. 그래서 사람이 먼저 변해야지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사람이어도 은혜와 긍휼로 감사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자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아직 원수 경건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거든요. 요한 1서 4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가 변하고 누가 정신을 차렸을 때 비로소 받아주고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회개하지 않는 죄인, 변하지 않는 고약한 인생이어도 품어주고 다가가고 끌어안아줄 줄 아는 여러분 그런 어떤 따뜻한 마음 이런 거 필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늘 사람을 평가하고 비판하는 데 익숙해지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을 평가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불쌍히 여기고 그저 자비와 긍휼로 감사 안아줄 줄 아는 이런 어떤 따뜻한 마음을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배우는 거거든요. 무정한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평가하기 좋아하고 비판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늘 말로 훈수드는 너는 이래서 문제고 저래서 문제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곤란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고 비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다가오셔서 끌어안아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거든요. 우리가 허물이 많고 죄가 많고 우리가 흠이 많아도 주님이 내치지 않으시고 끌어안아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요. 그런 주님의 따뜻하심, 그런 주님의 긍휼, 그런 주님의 자비를 배워서 이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끌어안아줄 줄 아는 것이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거든요. 범접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인데요. 그분이 연약함을 입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세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연약한 그대로 안아주시기 위하여 찾아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배우고 세월 지나갈수록 사람에 대하여 더 따뜻한 마음, 더 긍휼과 자비로 이렇게 무장한 그런 영혼으로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